조선 작가동맹 소속 작가 반디가 목숨을 걸고 쓴 소설 고발. 북녘당 50년을 말하는 기계로, 멍에 쓴 인간으로 살며, 재능이 아니라 의분으로, 잉크의 펜으로가 아니라 피눈물의 뼈로 적은 나의 이 글. 사막처럼 메마르고 초원처럼 거칠어도, 병인처럼 초라하고 석기처럼 미숙해도, 독자여 삼가 읽어주오.
제2장 유령의 도시.
국경절 행사를 하루 앞둔 평양은 벌겋게 달아있었다. 석 달 전부터 다그쳐오는 행사 준비의 마지막 날이니 그럴만도 했다. 한경희는 전동차가 풍년역에 멎었을 때에야 겨우 자리 하나를 얻어 비집고 앉았다. 지하철도 지상에 못지않게 사람들이 범람했다. 군인들, 대학생들, 가작물 부품을 맡은 노동 청년들과 꽃다발을 준 일반 시민들, 단복 차림의 중학생들과 곤봉을 쥔 소년 단원들이 지하 역마다 밀물처럼 내리고 밀물처럼 올랐다. 그 차림새와 갖춤새로 보아 모두가 백만 군중 시위 연습 참가자들이었다. 한경이는 사정없이 조여드는 자리를 좀 더 넓혀 앉으려 실한 몸을 비비적거리면서도 줄곧 아들의 얼굴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사무 가방과 함께 앞에 껴안은 3살잡이 아들에는 풀러붙인 듯 그의 가슴에 꼭 붙어있었다. 한쪽 뺨마저 한경이의 풍만한 젖가슴에 눌러대고 도릿도릿 주위 사람들을 쳐다보는 아들의 병적인 시선엔 불안과 공포의 그늘이 짙게 비껴있다. 전동차가 달리기 시작하자 열기와 소음으로 숨막히던 공기가 한결 시원해지며 가슴이 좀 열리는 듯 했다. 그러자 문득 한경이의 귀전에 타가소 보모의 목소리가 되살아오른다. 채통도, 괄괄한 성미도 한경희와 형제 같다고 사람들이 말하는 타가소 보모는 퇴근차로 들른 여러 부영들 앞에서 아들애를 안겨주며 이렇게 장광설을 늘어놓았던 것이다.
수산물 상점 지배인, 지배인이래 이 애한테 어비 얘기라도 들려준 게 아니오. 말 안 듣는 애들은 가죽망 탱이에 꾹꾹 담아다 우물에 쳐넣었다는 그 어비 얘길 말이오. 아, 글쎄 오늘도 자다가는 어비 어비 하며 땀이 저렇게 깨나서는 앙앙 울어대곤 하는데, 아오 감은 지배인의 그 떡대 같은 몸속에서 이런 약골이가 나왔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지 않겠소원. 날 닮았으면 안 그러겠는데 보모 애를 먹이자고 누구 딴 사람을 닮은 모양이죠.
한경이는 안 나오는 웃음을 일부러 웃었다. 36 나이에 통 크고 배짱 센 여자 지배인으로 소문난 한경이었지만 보모가 업이라는 말로 정통을 찌르고 드는 데는 어지간히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물론 보모의 말은 보채는 아이를 어떻게 대책해달라는 불만을 좋게 애둘러 대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말을 그렇게만 받아들일 수가 없는 한경이었다.
보모가 무슨 눈치라도 챈 것이 아닐까? 그렇지 않다면이야 어떻게 오비라는 말을 심통이 짚어낼 수가 있어? 까짓건 눈치챈들 어때? 속대 약한 사람들은 괜한 근심이지.
한경희는 승리역에서 내려 집을 향해 걷는 동안에도 줄곧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적위 대원들이 만세를 외쳐대며 사열 훈련을 하고 있는 김일성 광장 근처에 이르러서야 그의 생각은 끊어졌다. 적위 대원들의 머리 물결 너머로 오후 아파트 6층인 그의 집 창문이 빤히 건너다 보였다. 여기서 광장만 질러나가면 곧장 가닥게 되는 그의 집이었다. 그러나 오늘은 그럴 수가 없었다. 사열 훈련자들 때문이 아니었다. 광장에 들어서는 경우 오늘따라 자지도 않고 눈이 말똥말똥해 있는 아들애가 필경 그 어비를 또 보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었다.
아이, 새끼도 말캉한 애비를 닮아가지고.
한경이는 저도 모르게 이처럼 아들애를 나무라며 돌아가는 길인 어린이옷 상점 쪽으로 발길을 돌려버렸다. 정말 채소한 것도 콩나물 같은 속대도 아버지를 쏙 빼닮은 아들이었다. 그렇지 않다면야 무슨 애가 한갓 그림에 불과한 초상화를 보고 경풍까지 일으켜 댔으랴. 한경이는 남편만 아니었어도 벌써 병원을 가도 가고 아들에 대한 무슨 대책을 세웠을 것이었다. 그런데 남편이 어찌도 쉬쉬하는지 그럴 수가 없었다. 아무리 3살잡이 어린애라 해도 선전부 지도원의 아들이 마르크스의 초상화에 놀라 병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 심히 이례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요새는 국경절 행사 준비의 마지막 단계다. 사람들이 괜히 속이 한 줌만 해서 오밤중에도 나오라면 두 주먹을 부르짖고 달려나가는 줄 아는가. 이번 행사 뒤엔 강한 총화 사업이 뒤따른다는데 이래저래 괜히 코에 걸리지 말고 며칠밖에 남지 않은 행사나 잘 넘겨놓고 보자. 이것이 아들의 병세에 대한 남편의 유일한 구제책이었다. 한경이는 지금 안고 걷는 아들애가 갑자기 곱절로 더 무거워지는 것만 같았다. 며칠째 잿빛 구름을 모으며 흩뜨리며 하던 하늘이 불시에 마파람을 내뿜기 시작했다. 누렇게 떨어진 버들잎과 비닐조각 따위가 이리 몰리고 저리 뒹구는 어린이옷 상점 뒷골목을 빠져나오자 횡 넓은 중앙 도로가 눈앞에 나타났다. 행사에 박두한 거리는 갈기를 곤두세우고 포효하는 어떤 맹수를 연상케 하고 있었다. 도로 양옆에 개양된 무수한 깃발들의 사나운 포덕임, 사처에 걸린 대형의 각종 경축판이며 표어들에서 불깃불깃 눈을 찌르고 드는 강한 빛발들, 요소마다에서 귀청이 째지게 빽빽거리는 규찰대들의 맵잔 호각소리, 거리가 발칵 뒤집히게 뭐라고 열기 뜬 소리를 질러대며 새파란 방송차가 성난 듯 질주해 갔다. 이착륙하느라 때때로 도시 상공을 낮게 날곤 하는 항다발적이던 발동기 소리조차도 전례 없는 폭음을 터뜨려 사람들의 가슴을 어정쩡해지도록 공굴러대며 그들의 발걸음을 그 어디론가 다몰아대고 있는 것만 같았다. 한경이는 거리를 오가는 다른 사람들처럼 자연히 황황해지는 걸음으로 집에 다다르자 아들이 장난감들부터 방바닥에 벌려놓았다.
자, 우리 명식이 용치. 자, 이거 가지고 놀자. 응? 궁쟁궁쟁, 삐요삐요삐요.
한경이는 아들이 잠시 장난감에 혹하는 사이 창문들에다 청색 덧커튼을 쳐놓았다. 그의 집은 아파트 6층의 맨 앞집이어서 창문들이 각각 남쪽과 서쪽을 향하고 있었다. 하여 남쪽 창으로는 광장 남쪽 부역부 청사 측벽에 붙은 카를 마르크스의 초상화가 내다보였고 서쪽 창으로는 광장 주석단 후면에 걸린 김일성의 초상화가 내다보였다. 지금 명식의 눈에는 그 초상화들이 보이지 말아야 했다. 그런데 이미 쳐있는 흰 나일론 커튼만으로는 그 초상화들을 원만히 가려낼 수가 없었다. 가려낼 수 없을 뿐더러 어릉어릉 커튼에 비쳐드는 화상은 오히려 더 오싹함을 자아냈다. 더구나 마르크스의 초상화를 곁에서 직접 보고 기겁했던 명식의 두뇌인 경우에는 상상력까지 동원되어 더 무섭게 표상될 수 있었다. 지난주 토요일 저녁이었다. 김일성 광장에서는 행사 준비에 보다 자각적으로 떨쳐나설 때에 대한 시민 궐기 대회가 있었다. 시간이 긴장한 때여서 대회를 일부러 시민들의 퇴근 시간에 맞춰 조직한 것이었다. 그날 한경이는 아들이 감기를 앓는 중이어서 그를 업은 채로 대회에 참가했었다. 원래 약질로 태어나서인지 오가는 감기를 한 번도 건넌 적이 없는 아들이었다. 잔등이 뜨끈뜨끈해지는 것으로 보아 열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 같았다. 한경인의 중구역 대열은 광장 좌측 천머리에 서 있었다. 바로 마르크스의 초상화가 머리 위에서 굽어보고 있는 곳이었다. 광장에 아직 조명등이 켜지지 않은 황혼의 어스름 속에서 초상화의 그 구름발 같은 털럭 속에 묻힌 검불수레한 얼굴 모습은 성한 사람에게도 어딘가 등불을 오싹하게 하는 데가 있었다. 그래서였던지 한경이의 머리에는 언젠가 대학 시절에 읽었던 공산당 선언의 첫 대목이 절로 떠올랐다.
유령이 구라파를 배회한다. 공산주의 유령이.
마르크스가 그때 자서전이라도 썼던 것인가? 어쩌면 그 표현은 이 시각 마르크스의 초상화에 신통하게도 어울리는 것이었다. 그것은 정말 사람이 아닌 그 어떤 무시무시한 신화를 간직한 유령에 가까운 모상이었다. 하기는 두루 불안한 마음이 한경이로 하여금 그런 침침한 생각을 품게 했는지도 모른다. 한경이는 그때 회의 도중에 아들애가 말썽이라도 일으키지 않을까 하여 시종 불안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공연한 불안이 아니었다. 대회가 시작되어 확성기에서 사회자의 말이 와랑와랑 울려나오자 놀라서였던지 아니면 그 소리가 신경에 거슬려서였던지 아들애가 앙앙 소리를 내며 울기 시작했다. 한경이는 급했다. 아직은 조용했지만 애를 업고 중요 회의에 참가했다고 꾸짖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것만 같았다. 한경이는 등에 업었던 아들 애를 황급히 앞으로 돌려 안았다. 그러며 궁여 지책으로 중얼거렸다.
어비, 어비.
아들 애는 그냥 울어댔다. 그러자 이번엔 아들 애를 가슴에서 버쩍 추어올려 그의 시선이 마르크스의 초상화와 곧바로 마주치게 하며 거듭거듭 중얼거렸다.
어비, 어비.
불시에 아들애가 울음을 뚝 그쳤다. 한경희는 한숨이 나갔다. 하나 다음 순간 그는 파고들듯 자기 가슴에 얼굴을 꼭 틀어박은 아들애의 불덩어리 같은 몸집에서 파르르 전달되어 오는 심상찮은 경련을 느꼈다.
명식아! 명식아! 아니, 얘가...
한경에는 즐겁했다. 입귀에 거품을 문 아들의 눈자위는 벌써 희뜩 돌아가 버렸다. 곁에 마침 의사가 있었기 망정이지 한경이는 그날 참변을 당했을지도 모른다. 명식은 그 후에 집에서도 두 차례나 그렇게 경풍을 일으켰다. 이번엔 창문으로 비쳐드는 어비가 그를 놀렸던 것이다. 두 번째 경풍은 능히 예방할 수 있는 것도 한경희의 주의가 세심치 못했던 데서 일어났다. 남쪽 창문만이 아니라 서쪽 창에도 덧커튼을 쳐주었어야 했을 것을 그러지 못했던 것이다. 한번 넋을 잃은 명식의 눈에서는 서쪽 창으로 스며드는 김일성의 초상화까지도 다 같은 어비로만 보였던 것이었다. 아들에는 그런대로 장난감에만 취해 있었다. 한경이는 덧커튼을 다 쳐놓았으나 심중은 그냥 복잡하기만 했다. 그의 가슴 속에는 지금 또 창밖에서 금방 6층 3호 하는 가두 당비서의 가시돋친 목소리가 들려올 것만 같은 불안이 있었다. 예감대로 정말 그 소리가 들려온다면 벌써 3회전을 치르게 되는 셈이다. 그러니 이번엔 덧같은 문제를 두고 가도 비서가 순순히 물러서자고 하지 않을 것이다.
6층 3호!
상상 속에서 들려온 소리였던가.
6층 3호 집!
아, 예!
한경이는 안 나가는 흔연한 목소리를 길게 내뽑았다.
좀 내려오라요.
끝내.
한경희는 명식을 들지 않고 계단을 내려 밖으로 나갔다.
지배인 동무, 정말 1억인가요?
40이 벗어진 나이인데도 입술을 빨갛게 물들이고 무도수 백태안경을 낀 가두 당비서의 목소리는 처음부터 탱탱했다.
비서동무, 안 됐어요. 그런데...
됐시오! 벌써 세 번째인데 뭐 길게 말아가시오?
길게 말하겠느냐면서도 가두 비서는 긴 말꼬리를 달아 나갔다.
지배인 동문, 저 흰 나일론 커튼들에 대해 무슨 의견이라도 있는가요? 이번 행사엔 외국인들도 많이 오고 우리 가두가 중심거리를 해서 이... 당에서 배려해준 저 커튼들에 대해서 말이에요. 물론 거저준 것이 아니라 돈 받고 팔아주긴 했지만서도.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저 글쎄 저...
봐요! 다른 집들은 통일적으로 다 일정한데 그 집 창문만 어떻게 튀어나오는가를.
가두 비서는 꽃꽃이 펴든 검지로 손가락질까지 해가며 한경인의 집 창문에 대고 사납게 눈을 빨았다.
글쎄, 그런 게 아니라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매번 지금처럼 그래서 아니라 저래서가 아니라 하는데 난 알 수 없이요. 지배인 동무가 왜 그렇게 제 고집대로만인지. 집단 생활에서 삐어지는데도 배짱센 지배인이 돼야 하는가요?
그렇게까지 말할 거야 뭐
그렇게까지요?
생쥐 입김만한 반항에 코끼리 코끼만큼이나 높아지는 가두 비서의 언성이었다.
보가시오? 정말?
가두 비서는 돌연 한쪽 겨드랑이에 끼고 있던 빨간 뚜껑의 사업 노트를 발칵발칵 뒤져대기 시작했다.
그래도 믿을 만한 집이길래 터놓고 알려주가시오. 5호동 6층 3호 집에서는 날마다 퇴근역인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출근 시간 전까지 창문들에 청색 덧커튼을 치곤 하는데 이상하다. 무슨 접선 암호인지도 모르겠다. 신고 날짜 9월 6일.
가두 비서는 책 뚜껑을 닫는 것과 함께 한경이에게로 시선을 힐끔 들어올리며 계속했다.
이런 신고가 가도 당비서한테만 들어오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해도 그렇게까지라고 대답하겠냐 말이오.
한경이는 한순간 눈이 퀭해 서 있었다. 하나, 인차 가슴 속에서 그 무슨 크고도 묵직한 덩어리가 들머덕거리기 시작했다. 흔히 통이 크고 배짱 세다고 불리는 사람들은 무엇을 참고 자신을 견제하는 데서도 그런 기질로 참고 견딜 줄 안다. 그러나 일단 그 참음이 한계를 넘을 때에는 본래의 배짱과 통이 갑절로 크게 터지는 법이다.
접선 암호요?
한경이의 가슴 속에서는 급기야 웃음집이 터져오르고 말았다. 한경이는 그냥 솟구치는 웃음을 참아낼 수가 없었다.
엄마.
가슴에 안겨있던 아들애가 심상치 않은 한경이의 웃음소리에 겁먹은 소리를 냈다. 동시에 이번엔 가두 비서의 눈이 퀭해졌다.
가지꺼 다 말하자요.
아들애를 추워올리며 이렇게 말하는 한경이의 목소리는 벌써 너무나 훤혼했다. 한바탕 웃음을 내쏟는 사이 자잘부리한 우려 따위는 그의 가슴속 굵은 책구멍으로 다 빠져나가고 떡돌 같은 배심만 걸려남은 것이었다. 무허가 두려워서. 한경이는 바리깨머리 인민학교 때부터 빨간 줄이 두 서너 개씩 그어진 간부 표식이 팔에서 떨어질 줄을 몰랐다. 대학 시절 과 사회 진출 후에도 역시 간부라는 이름이 바늘에 실 따르듯 했다. 서로 헛눈을 팔다 발을 헛디딜 때에도 피살자 유가족이라는 든든한 배경이 끄떡없이 그를 떠받들어주곤 했다. 남편 역시 겉볼품은 어떻든 간에 쟁쟁한 혁명학원 출신이었다. 쪼물짝한 남편의 성미에 괜히 벌벌 떨기를 좋아해서 그렇지 젖먹이 어린애의 일 앞에서 그렇게까지 위축될 일이 무엇란 말인가. 아들애가 마르크스의 초상화를 무서워했다 해서 그의 사상을 반대하기라도 했단 말인가.
다 말한다고서 뭐 간첩 혐의 받는 것보다 더 한 일 생길라고요.
한경희는 터무니없는 웃음집이 흔들리는 것을 겨우 참아가며 광장에서 벌어졌던 일로부터 시작하여 명식의 병세며 덧커튼에 대한 일까지를 단숨에 내뱉었다.
그렇다면 마르크스의 초상화가 안 보이는 이쪽 창문은 왜 가리우는 거죠?
아이, 그 창문으론 저기 저 주석단에 모신 위대한 수령님의 초상화가 보이거든요.
그런데요?
그거 있잖아요. 자라보고 놀라네,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는.
그러며 한경이는 명식이가 김일성의 초상화를 보고도 경풍을 일으켰던 일까지 마저 이야기했다.
뭐요? 위대한 수렴님의 초상화를 보고서도요?
가두비서의 백태 안경이 유난히 날카롭게 반짝하는 것 같았으나 이미 배짱이 부풀 대로 부푼 한경이에게는 그것이 꿈만 했다.
글쎄, 사실은 이러하니까 저 독 커튼을 좀 이해해달라는 겁니다. 아예만 출창 보아줄 수도 없고, 아 그렇다고 골방에 가두어둘 수도 없고, 어쩌겠나요? 행사 당날인 내일에야 치겠나요?
안 돼요!
가두 비서는 칼로 자르듯 우선 부정부터 해놓고 갈퀴진 목소리로 급히 말꼬리를 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커튼 문제가 아니라 당의 유일사상 체계와 관련되는 문제예요. 당장 이번 행사 총화가 사상투쟁의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다는 건 지배인 동무도 알가디요? 더 말 안카시오.
한경이는 뭐라고 응대하려 했으나 그럴 수가 없었다. 가두 비서가 사냥물을 챈 솔개마냥 표표히 대동문 영화관 쪽으로 사라져버렸기 때문이었다. 한경이 집 창문에서 덧커튼이 벗겨진 것은 그로부터 약 두 시간 후였다. 그것도 한경이에 의해서가 아니라 남편 박성일에 의해서였다. 가두 비서의 거의 모멸적인 마지막 언행에 불쾌해질 대로 불쾌해져 흥하고 콧방귀를 불며 주방칸에서 저녁거리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런데 여느 날 없이 일찍이 남편이 들어섰다.
아 여보, 덧커튼을 왜 또 쳤어? 어?
남편은 무엇이 그리 급한지 문턱을 넘어서지도 못하고 주방칸 문고리를 쥐고 선 채로 언성을 높였다. 해스칸 얼굴색 때문에 일상적으로 유난히 새까매 보이는 두 눈썹이 여덟 팔자를 거꾸로 그리고 있었다.
아니, 오늘은 또 모두 왜 이래요? 당신까지?
방으로 통한 문을 열어놓고 한편 아들 애를 어르며 가지를 썰고 있던 한경이의 양 미간에도 내 천자가 새겨졌다. 답답하오, 답답해. 남편은 휑하니 들어가 양쪽 창문에 덧커튼들을 와락와락 벗기는 모양이더니 아들을 애를 데리고 다시 부엌가에 나타났다.
내 그리 말했는데도 귀에 안 먹어도? 이젠 지방서 시집 온 지가 언제라고? 이 도시의 생태를 그리도 모르는가 말이오.
남편은 맥이 풀린다는 듯 문턱 위에 털썩 걸터앉으며 한경이의 얼굴에서 시선을 뗄 줄 몰랐다.
내 엊그제도 또 농담 삼아 토용삼굴이라는 말을 꺼내지 않았댔어. 자기의 안전을 위해 세 개의 굴을 가지고 산다는 토끼처럼 돌다리도 항상 두드려보며 건너야 하는 것이 이 평양이라는 도시의 생리라는 걸 말이오.
아이 글쎄, 왜 이러느냐 말이에요. 오늘은 모두.
남편은 대답 대신 잠시 한경이를 바라보다가 호주머니를 뒤져 담배를 붙여 물었다. 그러고는 뻑뻑 소리가 나게 서너 번 연거푸 빨아들이기만 하던 담배 연기를 후 하고 한숨에 내뿜었다.
당신은?
남편은 손을 들어 마르크스의 초상화를 가리키며 말했다.
저기 저 마르크스가 내놓은 모든 이론 중에서 가장 위대한 이론이 뭔지 아오?
아이구나, 유별나라. 오늘은 제가 대학 시절로까지 되돌아가야 하는 게 아닌가요? 응?
그런 말 말고 내 말을 듣소. 물론 상대적이긴 하지만 그건 자본론도 과학적 공산주의 건설 이론도 아닌 바로 프롤레타리아 독재 이론이요. 왜냐하면 자본주의의 무기가 자본이라면 우리가 사는 사회주의의 무기는 프롤레타리아 독재이기 때문이요. 프롤레타리아 독재. 그게 어떤 것인지를 알기에 이 도시 사람들은 누구나가 토형 삼교를 따르며 살고 있는 거요. 그런데 당신은 피살자 유가족이라는 그 밑자리 하나만을 믿고 너무도 천진스레 살고 있어. 일단 그 독재에 걸리는 날엔 피살자 유가족이 다 뭐겠어? 당신은 전설 속의 어비는 알아도 현실 속의 어비는 너무도 모르며 살고 있단 말이오. 남편의 눈은 이글거렸다. 저 사람에게도 저런 열정이 있었던가 싶을 정도였다. 그러나 애초부터 마음이 뒤틀린 한경이는 남편의 말이 일단락에 이르자 기다렸다는 듯 뚝 잘라 말했다.
됐어요. 당신한테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나한테는 그런 철학 강의 들을 겨를이 없어요.
그것 뭐. 지금도 당신이 얼마나 천진한가를. 남편은 안타깝다는 듯 안전자리에서 발을 굴러댔다. 내 지금 구역 보위 부장실에서 오는 길이야. 보위 부장실.
보위 부장실이요?
한경이는 불시에 정색해지며 잠시 남편을 마주보았다. 순간 남편의 모든 일이 명백히 지표왔다.
아, 알만해요. 접선나무. 접선나무 때문이죠?
뭐요? 그럼 당신도 불려갔댔소?
아니, 아까 가두 당비사가 와서 그런 신고가 자기에게만 들어온 것이 아닐 게고 뭐고 하더군요.
그래, 당신도 다 말했겠소? 저 덜컥한 이유를.
다 말했는걸요. 접선나무라는 혐의 받는 일보다 더한 일이 생기겠나요? 접선나무.
웃을 일이 아니오, 웃을 일. 허약한 내 체질을 유전받아 아들이 그런 병 앓게 되었다고 중원 부원하자 보위 부장이 뭘 했는지 알긴 하오.
뭘 했게요?
유전되는 것이 어찌 체질뿐이겠는가? 정신도 유전되는 법이라는 걸 모르는가?
정신?
그래, 수령님의 초상화를 두려워하는 정신을 물려준 나나 당신의 정신은 어떤 것이겠소? 응? 변명해보. 변명해보란 말이오.
남편이 다그쳐 됐으나 한경이는 다음 말을 인차 떠올릴 수가 없었다. 창밖에서 무엇인가 칼날 같은 것이 번쩍하더니 현관 층계로 드럼통이라도 떨어져 굴러내리는 듯한 우레소리가 뒤따랐다. 반쯤 열려있던 출입문을 탕 닫아버리는 바람소리와 함께 투닥투닥 창유리를 때리는 빗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비는 밤이 이슥도록 밀려가고 밀려오고 하였다. 명식은 이 얕은 잠결에 옴짝옴짝 놀라기까지 하며 한 시간에도 몇 번이나 깨어나는지 알 수 없었다. 한경이는 그러는 아들애를 안정시키느라 밤새도록 침대 머리에 앉아 있어야만 했다. 마지막 고개까지 고달픔을 토파야 하는 국경절 전날 밤이었다. 빗발이 뜸해질 때마다 어디선가 꺼졌다 켜졌다 하는 경축등 불빛이 창유리에다 삼색꽃을 피워놓는 것이었으나 그것은 명절스러움보다도 오히려 마음의 번거로움만을 더해줄 뿐이었다. 한경희는 껌뻑 졸다가 깜짝 놀라 깨어나서는 기계적으로 아들네를 다독거리곤 했다. 그러고는 또 인침 꾸벅꾸벅 고개 방아를 찧었다. 빗소리 바람소리 도심의 웅근 밤소리 드디어 그 모든 것이 하나의 소연한 화음을 이루며 한경이의 눈앞에 하나의 생소한 세계를 펼쳐놓는다. 어비 하는 소리가 어디서인지 온 도시에 쩌렁쩌렁 메아리 쳐온다.
집에 가서 자지들 않고 아직 모두를 쏴다니는 거야. 내일 행사를 망쳐먹자고, 응?
아이고머니라, 저게 뭐지? 두 고층 아파트 지붕을 양다리로 디디고 호통치는 털이 북실북실한 저 괴물 같은 것이. 오라, 저게 바로 어비로구나.
한경이는 넋이 나가도록 질겁하며 어디로인가 냅다 뛴다. 그런데 어비가 디디고선 아파트의 벌집처럼 총총한 창문들마다 오종종 긴장하며 바깥 동정을 살피고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모두 토끼들이 아닌가. 아하, 저게 바로 남편이 걸핏하면 외우곤 하던 토형 삼굴의 그 토끼들이구나. 한데 이상한 것은 한경의 자신도 어느새 토형 삼굴에 뛰어들어 앉아있는 것이었다. 주위를 휘휘 둘러보니 별나게도 말캉해 보이는 토끼 하나가 저쪽 침대 위에 누워 잠들어 있었다. 나른하게 늘어진 그 토끼는 가긍해 보이도록 입을 하 벌린 채 도롱도롱 코까지 골고 있다. 어비의 고함 소리에 늘 쫓겨오기만 해서 저렇게 말캉하게 여윈 모양이구나. 그런데 벌린 입 안으로 엿보이는 저 이빨은 또 뭐지? 아니 그럼 침대에 잠들어 있는 것은 토끼가 아니라 남편이었더란 말인가?
엄마.
자장.
무아 몽중에도 아들애를 다독여주던 한경이의 손 움직임은 또다시 시나브로 잦아들기 시작한다. 사나운 비바람 속에서도 지친 도시는 잠에 빠져들고 있었다. 날이 밝자 사람들은 하늘부터 쳐다보았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이날 아침 하늘을 쳐다보지 않은 평양 사람은 아마 단 한 사람도 없었으리라. 이날을 쫓아 목에서 겨블레가 나게 달려온 지난 3개월여가 아니었던가. 그런데 오늘따라 날씨는 망령스러웠다. 하늘은 현재 뿌려대고 있는 빗물이 딸리게 될까 걱정이라도 하듯 한편으론 연신 먹물 같은 구름장들을 날라드리고 있었다. 하나, 다행이었다. 6시경에 비가 멎었다. 병영에서 학교에서 공장에서 방 안에서 100만의 행사 참가자들이 일시에 왁작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로부터 30분도 채 못 되어 하늘은 또다시 만용을 부리고 들었다. 이번에는 비가 뿌려지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하늘을 뒤덮어놓고 만 듯 무더기로 내리 쏟아졌다. 사람들이 꽉 들어찬 지하도들과 공공건물들의 채양 밑과 아파트 복도, 현관들, 지하철 입구와 버스 정류소 대기장들 밖에서 삽시에 물거품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맨홀들이 넘쳐났다. 8시, 9시, 폭우는 시계바늘이 행사가 시작되게 된 10시를 겨우 45분 앞둔 때에야 어디 이제는 해보라는 듯이 뚝 멎어버렸다. 그러고는 허공에다 정시 행사 불가능이라고 써놓듯 양각도와 모란봉 사이에다 무지개를 걸어놓았다. 사동벌 저쪽 하늘도 쪽빛을 내보이기 시작했다. 이제 날씨는 완전히 갤 조짐이었다. 아직은 시 안에 산재되어 있는 백만의 군중이 45분 안으로 광장에 모여들 수만 있다면 오늘 행사는 산뜻이 씻긴 도시 위에서 정시에 멋지게 진행될 것이었다. 하나 그것은 누구에게나 마른 나무에서 잎이 피기를 기대하는 일로밖에 생각되지 않았다. 멎은 빗발 대신 하늘로 무수한 전파들이 날기 시작했다. 그 중에는 3개월여에 걸쳐 준비한 북조선 국경절 행사 폭우에 밀려 뒷걸음이라는 어느 서방 나라 기자가 본사로 날리는 전파도 섞여 있었다. 하나 그것은 이 도시를 모르는 사람들의 순진한 생각이었다.
시민들에게 알린다. 행사는 정시에 진행한다. 각 단체들과 행사 참가자들은 자기들의 집결 장소에 무조건 도착하라.
삼방송 소리가 온 도시의 고막을 찔렀다. 그 소리에 사람들이 산탄마냥 터져나가기 시작했다. 지하도들과 공공 건물들의 채양 밑과 아파트 복도, 현관들, 지하철 입구와 버스 정류소 대기장들에서 그러나 한경이 많은 그 방송 소리를 후젓한 자기 집 방 안에서 들었다. 그는 한 개의 단위의 행정 책임자이긴 했으나 앓는 아들의 덕에 행사 참가자 명단에서 제외될 수가 있었던 것이다. 그래도 집 위치가 위치인 만큼 행사 전반을 누구보다도 정확히 부감할 수 있는 곳에 그는 서 있었다. 삼방송은 연방 무조건 도착을 촉구했지만 광장은 아직 텅 빈 채로였다. 벽시계 분침은 벌써 10시 35분 전으로 육박해가고 있었다. 30분 전, 25분 전. 그런데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광장에 하나, 둘, 두부모 같은 대열이 형성되기 시작한 것이다. 대열은 속속 늘어갔다. 마치 무조건이라는 그 말이 도시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미치는 마술 쇠꼬챙이가 되어 두름두름 사람들을 꿰어다가 광장에 척척 내려놓는 것만 같았다. 드디어 10시 5분 전에는 온 광장이 울긋불긋한 두부모들로 꽉 들어찼고 일 백화점 양쪽 도로부터 소년 궁전 앞과 창전 내거리에 이르기까지 사람의 대야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늘어서게 되었다. 추석단에 국가 간부들이 등단하기 시작했다. 광장엔 폭풍우가 금방 가라앉은 밤바다 마냥 어멈한 설레임이 흐르고 있었다.
시민들에게 알린다. 우리는 금방 세인을 전율케 하는 놀라운 기적을 창조하였다. 9시 55분 현재 백만 군중이 자기들의 대기 장소에 완전히 집결되었다. 폭우가 금방 멎은 최악의 45분간에 우리의 백만 군중은.
한경이는 다시 들려오는 삼방송 소리를 들으며 저도 모르게 두 손을 모아 가슴을 지그시 눌러댔다. 웬일인지 심장이 후두두해져서였다. 전율. 방송에서 울린 그 말이 가장 정확한 표현이었다. 금방 한경이의 눈앞에서 이루어진 사변은 경탄을 불러일으킨 기적이기 전에 전율을 자아내는 무서움이었던 것이다. 죽음의 계단을 넘는 일이라 해도 그렇게는 움직이지 못하리라. 불과 45분 안에 도시에 널려있던 100만의 군중이 광장에 모여들라니. 무슨 힘이, 그 무슨 무서운 힘이 이 도시로 하여금 이런 불가사의한 사변을 낳게 하고 있는 것일까? 그러나 그 대답을 찾기엔 아직 일렀었다. 한경이가 얼마간이나마 그 대답을 찾게 된 것은 그로부터 꼭 보름이 지난 뒤였다. 사상투쟁의 분위기 속에서 행사 총화는 도시적으로 연 일주일에 걸쳐 진행되었다. 각 단위의 총화 회의장마다에서 당 비서들의 날선 목소리와 함께 연탁판들이 탕탕 소리를 냈다. 그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선 사람들이 가만히 절망적인 한숨을 내쉬기도 하고 입술을 깨물며 매운 눈물을 삼키기도 했다. 행사에 저촉되었다고 생각되는 일들은 큰 것에서 바늘끝 같은 것까지도 철저히 재판되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형벌은 대개가 추방이었다. 삽으로 더러운 것을 떠던지듯 추방은 그렇게 가차없이 진행되었다. 추방자들은 이삿짐을 제 손으로 싸지 않아도 되었다. 일단 동문은 행사 기간 XX했던 조건으로 하여 당의 조치에 의해 지방으로 내려가 살게 되었소 라는 판결만 내려지게 되면 그 후의 일은 절로 착착 진행되기 마련이었다. 즉, 해당 보위원의 입회하에 직장의 몇몇 간부들이 가만히와 새끼퉁그리를 둘러매고 와서는 주인은 손댈 새도 없이 삽시에 이삿짐을 꾸둥쳐 놓는 것이었다. 그 일은 추방되어가는 해당 방면의 기차 시간과 꼭 맞물리도록 진행되었다. 그리고 이삿짐을 자동차에 기차에 옮겨 실으며 어딘가 이국당 같은 먼 목적지에 도착될 때까지 보위원이 한 걸음도 떨어짐이 없이 친절한 동반자가 되어주는 것이었다. 한경인의 살림살이가 바로 그렇게 트럭에 실리게 된 것은 어느 한 북행 열차가 떠나기 한두 시간을 앞둔 밤 11시경이었다. 물론 그들의 받은 판결 내용은 가정혁명화에 등한하고 자녀 교양을 잘못했던 것으로 하여 행사에 해를 주는 일을 저질렀을 뿐더러 공산주의 시조인 마르크스의 초상화를 비속화하고 수령님의 초상화를 소뚜껑에 비기는 등 당의 유일사상 체계를 세우는 사업에서 심히 엄중한 과오를 범한 것으로 하여 였다. 9월 중순에 싸늘한 밤 냉기가 느껴지는 트럭 위에 들쑥날쑥한 이삿짐 사이에 네 사람이 앉아 있었다. 한경인의 세 식구와 보위원이었다. 운전칸이 비어 있었으나 보위원도 적잠에 올라탔던 것이다. 선잠을 깨서인지 아들애가 그냥 울어댔다. 그 울음소리와 한경이의 턱에 꼭 졸라매어진 삼각 두건만으로도 순환자의 비감이 역력히 느껴지는 트럭 풍경이었다. 줄담배를 붙여문 남편의 담뱃대에서 날려난 불똥이 무슨 보따리인지 불총을 놓고 있었으나 그 누구도 그것을 끌 생각을 하지 않았다. 발동이 걸리지 않아 운전수가 엔진 위에 허리를 굽히고 있는 시간은 길지 않았다. 그러나 그 짧은 동안에도 한경이의 뇌리에선 5만 가지 생각이 오락가락했다. 무엇에 한 바퀴 휘둘리운 듯 머리가 어리벙한 가운데도 생각만은 그처럼 새록새록 떠오르는 것이었다. 현실과는 동이 닿지도 않게 소급 시절 사금파리에다 모래밥을 푸던 일이 생각나는가 하면 관례라 했다고 뒷집 총각이와 팔 걷어붙이고 싸우던 일이 떠오르기도 했다. 대학 시절 겨울방학에 기차에서 내려 밤길 30리를 혼자 걸어 집에 도착했을 때.
요원, 이녀는 장수 죽은 귀신이 붙었는지 무서운 것도 몰라.
하며 혀를 들들 굴리던 할머니 일도 생각났다. 정말 천성적으로 배짱이 센데다 피살자 유가족인 한경이라는 여자는 지금까지 무서움이란 말을 너무도 모르며 살아왔지. 그러나 지금은 그것을 알 수 있을 것만 같았다. 꽝 하고 운전실 문 닫히는 소리가 났다. 이어 부르는 소리와 함께 차가 움찔했다. 생각은 일시에 다 흩어지고 바래주듯 불빛이 빤한 정든 집 창문만이 시야에 칵 안겨왔다. 한경이는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물김 같은 것이 왈칵 터져나오려 했다. 하나 인차 그것을 틀어막는 그 무엇이 있었다. 곁에 앉은 보위원의 칼끝 같은 눈초리였던가. 아니면 정신 차려! 정신 차려! 하고 외치듯이 번쩍이는 정무원 청사 지붕 위에 저 장식등 불빛이었던가. 무심코 왼쪽으로 고개를 돌리는 한경이의 두 눈에 문득 환하게 조명을 받은 광장의 두 초상화가 확 다가들었다. 면상이 온통 털 속에 묻힌 마르크스와 매섭게 입을 담은 김일성의 초상화였다. 그 두 붉은 유령은 지금 한경이에게 분명 이렇게 호령하고 있었다.
나가라면 찍소리 말고 나갈 거지. 무슨 허튼 생각이야. 이게 내 도시지. 네 도시인 줄 아네.
알고 보니 바로 유령들의 서슬퍼른 그 독설이 가차없는 그 주먹이 이 시각 가슴에서 터지려는 한경이의 서름마저도 여지없이 틀어막고 있는 것이었다. 한경이는 돌연 우들우들 온몸이 떨려왔다. 9월의 밤 냉기 때문만이 아니었다. 이 땅에서 삶을 부지하자면 벌써부터 알고 있어야 했을 무섭고도 무서운 그것이 불시에 가슴에 콱 실려와서였다. 도시에 널려있던 100만의 인원을 45분 안에 광장으로 끌어들였던 그것이 무엇이었던지도 이제야 깨달을 수가 있었다. 만약 남편이 지금 또 당신은 저기 저 마르크스의 모든 이론 중에서 가장 위대한 이론이 뭔지 아오! 하고 물어준다면 한경이는 보다 학술적으로 그리고 보다 진지하고도 뼈저리게 그에 대한 대답을 해줄 것이었다. 트럭은 평양 역사를 향해 달리고 있었다. 국경절 전날 밤 꿈에서 보았던 그 토형 삼글과 심통이도 흡사한 그 도로 양옆의 아파트 창문들. 자정이 가까웠음에도 정신이 횡하여 그 창문들에서 트럭을 내다보고 있는 무시선들을 한경이는 느낀다. 지금 그 시선의 주인들, 토형 삼글의 백만의 토끼들은 속이 한 줌만 해서 한경이네를 내다보며 이런 손가락질을 하고 있으리라. 이제라도 또 어비의 령이 내려진다면 45분이 아니라 그보다 더 빠른 시간에라도 무조건 광장으로 못 움질쳐 대령을 해야 하리라고.
지훈이 반디. 저작물 제공. 사단법인 행복한 통일로. 낭독 유호환 전숙경. 연출 김창곤 신승주. 제작 국민통일방송.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